포크를 생각하다를 읽고 있습니다. 책 읽기 20분입니다. 포크를 생각하다 7장과 8장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7장과 8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017년 책 읽기 20분은 오늘로써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에도 책 읽기 20분을 올리는 건 좀 왠지 좀 그럴 것 같아서 오늘로써 마감을 합니다. 7장은 얼음이고요. 8장은 부엌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이렇게 읽을 때 얼음, 그러면 한번 얼음에 대해서 뭘 이렇게 다루나 생각했는데 얼음이라는 게 참 읽어보니까 얼음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챕터는 사실 음식과 식자재를 보존 또는 보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과 식자재를 보존하고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저장 기술과 저장 장치에 관한 문제죠. 저장 기술과 저장 장치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기술의 영역이고 그에 따라서 조리 방식이 다른 것이고 조리 방식이 다르니까 입맛이 다른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입맛이라고 하는 것, 입맛이라고 부르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음식을 저장하고 저장하는 기술과 그 장치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265페이지에 보면 챕터 7의 265페이지에 보면은 뭐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겨울과 봄 내내 단백질 음식이라고는 운 좋게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지만 거의 모두 훈제했거나 소금에 절인 것이었다. 소금에 절인 것, 훈제, 또 과일과 채소를 보존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그냥 말리는 것. 우리가 전통 음식이라고,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절인 음식이죠. 절이고 발효시키고 이게 사실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된 게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입맛이 바뀐 게 어른들의 입맛하고 애들하고 입맛이 다르다는 것이 요즘 애들은 이렇게 뭐 김치를 안 먹어 뭐 이런 말 하는 게 사실 소금에 절이고 발효시킨 음식이라고 하는 것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냉장고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이 냉장고 얘기가 여기 주로 쭉 나오는데요. 냉장고 정말 미국의 미국적인 거죠. 미국적인 것, 그렇죠? 냉장고 정말 미국적인 거죠. 그래서 1959년에 미국의 가정용 냉장고 1959년에 미국은 독보적인 얼음 국가였고 전체 가정의 96%의 냉장고가 있었다. 영국은 13%.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뭐 빵을 사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게트 빵 사러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아침마다 빵 사러 가지는 않죠. 또 우리는 이게 저장된 밑반찬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아침에 간단하게 뭐에다가 간단하게 먹는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둘 중에 하나죠. 냉장고가 있거나 냉장고에서 뭐 꺼내서 간단하게 먹거나 아니면 이제 밑반찬이라는 게 되게 소금에 절이고 뭐 발효시킨 것들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죠. 이를테면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죠. 밑반찬이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요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두 하나를 먹으려도 요리를 해야 되니까 나가서 사 먹죠. 사서 뭐 두유 같은 데다 이렇게 찍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냉장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앞으로 되돌려보면 요즘 애들은 뭐 김치를 안 먹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김치라고 하는 것이 김치 냉장고도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보존하는 채소를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굳이 그렇게 보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냉장고가 있으니까. 부엌의 중심엔 냉장고가 있죠. 화덕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에 이제 밀려가기 때문에 사실 불꽃이 확확 튀는 가스레인지 이런 것 저는 집에서 우리 집에서는 저기 전기레인지를 쓰기 때문에 불꽃이 튀는 뭐 가스를 불을 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술이 바뀌면서 이제 입맛도 바뀌고 그러니까 뭐 요즘 애들은 뭐 뭐를 안 먹네 뭐 입맛이 애들 뭐 초딩 입맛이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를 통찰하지 못한 그런 거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입맛을 옹호하고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의심을 하셔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발효식품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엄청난 선호가 있지도 않고 좋아하는 게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훈제된 것은 예전의 저장 방법이니까 훈제를 이제는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입맛이 또 그렇게 길들여 훈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훈제된 것을 냉장 훈제 식품을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건 참 좀 그것도 좀 재미있는 거겠죠. 훈제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다. 훈제는 그 자체로 보존법인데 그리고 이 책 또 이제 8장의 얼음에서는 냉장 식품에 대해서 또 다룹니다. 아주 이제 냉장고라고 하는 것이 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냉장고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기술의 집합체였고 그 덕분에 식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탄생했다. 딱 이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는 여러 기술의 집합체였고 여러 기술의 집합체라는 게 한 덩어리가 있고 말이죠. 그 여러 기술의 집합체로서의 냉장고라고 하는 이것 여러 기술을 해서 식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이 두 개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식사는 말 그대로 우리의 입맛과 또 음식을 조리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것이니까 식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탄생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해보면 바로 그 밑으로 세 줄 정도 내려면 냉장고는 음식이 일상에 끼어드는 방식을 즉 우리가 음식을 구하고 조리하고 먹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기술이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과 삶의 변화. 사실 포크를 생각하다 이 책 전체가 어떤 책이냐 이렇게 보면 뭐 음식에 관한 얘기다 또는 뭐 조리기구에 관한 얘기다 또는 부엌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보다 더 위쪽에 있는 범주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기술과 인간의 삶의 변화 삶이라고 하는 거 삶이란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산다고 하면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먹는 방식의 변화 이게 누구의 말처럼 네가 먹는 것이 너의 계급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책이죠. 그러면 이제 자 포크를 생각하다를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식탁의 역사를 지금 부제로 가지고 있는 포크를 생각하다 다 읽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이 책은 아주 큰 범위에서는 기술과 인간 삶의 기술의 변화와 인간 삶의 변화의 상관관계 상응에 관한 책이면서 또 그런 기술이 식사 우리가 먹는 음식에 어떻게 관여하고 또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엌에서 일어나는 조리가 아니라 이제 음식 산업 식품 산업의 문제죠. 그렇죠? 또 264페이지에 보면은 연중 신선한 고기, 우유, 채소를 먹게 되었으니까 음식을 냉장고는 음식을 구입하는 방식도 바꾸었다 이랬어요. 음식을 구입하는 방식을 바꾼다. 아, 이게 그러니까 대형 슈퍼마켓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게 냉장고죠. 즉 유통산업이라든가 식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그런 산업의 변화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 1회 쇼핑도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보존장치인 동시에 저장체계로서 옛 식품 저장실 기능을 넘겨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따뜻한 불가에 모였지만 요즘 사람들은 싸늘한 냉장고를 중심에 두고 일상을 조직한다. 이런 말도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냉장고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통조림 깡통이 있는데 깡통하고 비교를 해봐도 미국 가정의 식단을 가장 크게 개선한 보존 기술은 냉장이다. 아, 이 얼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얼음만 생각했는데 냉장이구나. 냉장. 냉장. 냉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것인지, 냉장 그런 그냥 얼린다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취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기술 변화의 결과일 때가 많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저 정말 딱 이렇게 형광펜을 딱 끊었어요.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변화의 결과일 때가 많다. 그런데 이제 냉장고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가 기술 변화의 결과일 때가 많다. 그 얘기가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냉장고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서 이제 냉장고도 그거 자체로 하나의 존재감을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냉장고가 가스 흡수식 냉장고하고 전기 냉장고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전기 냉장고, 시끄러운 전기 냉장고가 성공을 거두었느냐? 전기를 많이 쓰게 해야 되니까 전기 사용자 수가 늘어나야 전기 회사도 돈을 버니까. 그래서 전기 회사들이 가정의 전기 냉장고 보급을 장려할 동기가 충분했고, 그게 오늘날 가스 냉장고가 아닌 전기 냉장고가 된 거라는 얘기가. 그리고 또 냉장고 자체가 이제 중요한 아이템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식품 보관용 상품도 나왔죠. 타파웨어. 아, 냉동식품 보관용기. 1950년대 타파웨어 광고는 이렇게 시작되었죠. 이 속삭임이 들리나요? 음식 맛을 신선하게 지켜주는 터퍼웨어의 빈틈없는 약속. 1939년에 이중온도 냉장고, 즉 냉동실과 냉장실이 분리된 모델도 도입되었고, 냉장고 자체가 이제 하나의 또 상품이 돼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냉동식품이 나왔다. 그러니까 냉동식품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전자레인지에 조리해 먹는지 아니면 데펴 먹는지, 하여튼 전자레인지에 먹는 것,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고, 입맛도 그것에 적응해 간다면 이제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불 없이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기술과 조리와 입맛을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새로운 조리법이 생기고, 그런 조리법에 적응하는 입맛은 잘 안 바뀌겠지만은, 또 집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에서 또는 가스레인지에서 전기레인지에서 뭐 냄비를 이용하여 뭘 조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되겠죠. 지금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자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이제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삶을 살게 되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산 사람은 어머니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이것을 이게 국자로 휘 저어서 따끈하게 끓여내 주시던 스프, 이런 것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 예전에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석유 골로가 있었어요. 부엌 바깥에 항상 부엌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집 안에 닫혀 있는 공간에서 부엌이 구성된다는 것도 그것도 저 사실 최근에 아파트 생활하면서부터나 있었던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들은 다 단독주택이었고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엌이라고 하는 것이 문을 열고 나가서 부엌 바깥에 골로가 있었죠. 석유골로에서 뭐 뼈를 갖다가 우려갖고 곰국을 끓이고 하는 거. 근데 요즘은 레토르트 파우치에 다 들어있는 거 가져다가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부엌이라고 하는 챕터 8의 부엌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엌은 이제 이 부엌에서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익숙한 공간도 아니고 제가 거기서 뭔가를 개선해보겠다 하는 생각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엌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고 그냥 좀 더 간편하게 먹는 것을 만들고 먹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글쎄요. 먹는 것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즐겁고 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요리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첨단의 기술에 의해서 최근의 기술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진다 해도 그렇게 전혀 거부감이 없거든요. 부엌이라고 하는 챕터는 그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가 조리 방식의 변화. 조리 방식이 변화하는 사례로 이 사람이 든 게 이제 수비드라는 기법입니다. 수비드 프랑스어인데 진공조온이라는 뜻이죠. 언더 바쿰. 밀폐된 비닐봉지 안에다가 고기를 담가서 딱 진공 포장을 한 다음에 그것을 천천히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보존되면서 이 저자에 따르면 완벽한 미디엄 레어 고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 완벽한 미디엄 레어. 아, 이게 미디엄 레어는 좀 그런 전 레어를 먹는데 미디엄 레어도 괜찮겠습니다. 뭐 좀 얼마나 더 담가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재료를 튼튼한 비닐봉지에 담고 진공 밀봉한 뒤 온도가 정확하게 통제되는 뜨뜻한 수조에 담그고 최대 몇 시간을 넣어둔다. 값싼 고기는 48시간이나 담가둬야 연해진다는데 좀 비싼 고기 사다가 해보면 그러면 이제 냄새도 나지 않고 뭐 그 조리하는 동안에 완전히 우리가 그 정말 과학 기계화된 상태로 이게 안 쓰이는 것 같아도 저자 말로는 출장 요리 산업은 수비들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장 요리사가 200인분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 수비도 안 할 수 없죠. 음식을 1인분씩 봉지에 담아서 수조에서 다 익힌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데워서 내놓는다 이거죠. 이 요즘에 한국에도 왔나요? 이 사람이 고든 램지라는 사람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2009년에도 유명 요리사 고든 램지는 그가 소유한 식당들 중 한 곳에서 봉지에 넣어 끓인 음식을 내놓았다는 폭로 기사로 곤욕을 치렀다. 곤욕을 치른 건 알겠는데 뭐 이런 거 갖고 그렇게 식당이 그럼 하루 종일 이 음식 그 조리 방식의 변화가 우선 하나 있습니다. 이걸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요리법으로 바꾸기를 주저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요리법으로 바꾸기를 주저한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대다수의 어른 요리사들은 자기네들이 입맛에 익숙한 어머니의 손맛 다 글쎄요. 어머니의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어머니의 손이 꼭 그런 데만 사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집에서 만든 식사처럼 푸근하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만든 식사처럼 푸근하다. 이런 기억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뭐 행복하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 조리 방식이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리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조리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조리 기구의 변화 또는 식사 방식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잘 조리되어서 밀봉 포장되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음식을 가져다 먹는 것도 저는 그리 뭐 아니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 나쁘다고 하는 게 적극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부엌에 관련해서 두 번째로 변화한 것은 부엌 자체의 변화죠. 부엌 자체의 변화. 저자도 말하고 있듯이 314페이지에서 최첨단 부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장비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현대적 주방에 진열된 가장 큰 기술은 부엌이라는 공간 자체임을 잊는다. 예, 부엌이라는 공간 자체가 변화했죠. 어렸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부엌하고 지금의 부엌하고 지금 가끔 그 영화에 보면은 막 조리대가 넓고 막 가스레인지가 막 다섯 개씩 있고 막 그런 걸 보면 조금 아 저렇게 상류층의 부엌이 상층 요리라는 그 중산층 잘 사는 중산층은 부엌을 저렇게 크게 만들어 쓰는 거였구나. 근데 그렇게 뭐 그렇게 필요할까요? 지금 조리대가 넓직하고 하는 것은 도마를 한 서너 개씩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조리대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저자는 20세기의 위대한 변화는 새로운 중산층 부엌의 탄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리얼의 거장 켈로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좁고 불편한 구조의 방도 부엌으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래서 그는 부엌을 가정의 작업장으로서 존중했던 새로운 과학적 여성 운동을 지지했다. 아, 켈로그의 아내 켈로그 미세스 켈로그가 그랬군요. 저는 그런 이런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엌을 조리하는 공간이기보다는 그냥 먹을 걸 그냥 준비하는 아주 간단한 공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부엌에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는 것은 국지적 변화이고 부엌의 구조 자체를 변형시키는 건 전역적 변화. 여기 전역적 변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면적 변화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7장과 8장 앞서 나온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얼음과 부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앞서 나온 얘기들 전체를 종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론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얻은 점은 그것입니다. 아,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입맛에 익숙한 것들 이런 것에 길들여져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부엌과 관련된 또는 먹기와 관련된 음식을 저장하는 것, 저장하고 또 보존하고 조리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기술들이 사실은 내 삶에서 나날이 일상적으로 하루 몇 끼니를 먹을 때마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또는 최대한 노력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 음식에 쏟아붓는 어떤 열정을 없애고 집에서 만든 식사처럼 푸근한 뭔가를 추구하려는 생각을 버린다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잘 만들어진 조리기구와 과정이 있다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책 읽기 20분은 이걸로 마칩니다. 올해도 1년 동안 그냥 이게 찾아라고도 허접한 이 녹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또는 정치가 일상적으로 사실 스며들어 있죠. 그런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그런 자잘한 실천들 또는 이슈들을 주제들을 담은 책들을 우선 읽어나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